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태어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면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더러운 마음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도 도무지 자기 마음의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는 것입니다.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하지 못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악의 검은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정결하게 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성경 말씀 속에서 보고 자연 속에서 보고 우주 속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보면은 우리가 다루어 온 것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복이 두 가지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성품을 가진 자라. 그래서 남이 악한 자가 괴롭히고 핍박할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언급되는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공공에 처한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랬는데 바로 이런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복인데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하는 것을 유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화평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평화롭고 화평한 곳이 아니라 싸움과 분쟁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보아도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들끼리 싸웁니다. 가족 안에도 싸워요. 사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과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잠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가 영구히 정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서 유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뭔가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엔이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뭔가 평화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평화로 가는 것은 정책을 내놨을 때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전쟁과 싸움을 거쳤을 때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분쟁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가난하고 화목한 동네 주민들이 갑자기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이 신문기사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화목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개입되고 이권이 개입되니까 자기 땅 금꺾기 이런 거 서로 간에 이렇게 실랑이 버리면서 반으로 쫙 나눠져가지고 아주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신문기사로 실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평화롭다 그러면은 잠정적인 것이에요. 잠시 평화로운 것입니다. 거기 무슨 이해관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모든 평화로운 것이 쫙 갈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거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제 무슨 싸움과 무슨 분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굉장히 그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해필이면은 이 문 쪽에 앉았던 자기 어머님만 튕겨 나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옛날에 화목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다시 불화하고 분쟁이 돌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것이 좀처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 평화가 가까이 오지 않는가? 그것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이해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근원이 우리 인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 마음이 벌써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내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리 갈구하고 갈망해도 그것이 좀처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싸움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 외부 환경을 갖다 바꾸면은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부 환경을 바꾸어도 여전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정욕,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없다면 이 세상에 싸움과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분쟁과 싸움이 터져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수단과 방책을 쓰면 이 땅에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분쟁과 싸움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살인, 분쟁, 사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다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고대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렇고 싸우지 않던 시대가 없습니다. 분쟁하지 않던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화평에 관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과 분쟁의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성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얼마나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도 있고 땅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이 흑암의 곳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데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화평을 사랑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천국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결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은 참 그런 이 화목하기를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속에 이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은 어떤 게 자기에게 이 유익될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땅을 둘러봐가지고 좀 좋은 땅 같아 그러면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로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들이 이렇게 다투니까 이제 갈라서야 되겠는데 서로 갈라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가 원하는 좋은 땅을 네가 먼저 가라. 그 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어떤 것이 더 이익될까를 보고 있다가 얼른 그쪽으로 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툼과 싸움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펄전의 설교에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좋은 예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인도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키가 매우 크고 과거에는 이제 권투 선수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에 이어가지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전투에도 많이 나가서 싸운. 그러니까 대단히 힘이 있고 이 강인한 그러니까 뭐 싸우고 이럴 때 결코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만한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그렇게 썩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했든지 아무튼 뭐 같이 한번 싸워보려고 했든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사람 얼굴을 향해 가지고 국물을 갖다가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기 옷을 갖다가 가지고 그 국물을 닦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대답했냐면은 만일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대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결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국물을 이렇게 국물 세례를 얼굴에 받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그 사람 치면서 아마 서로 간에 한 난장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자기가 조금 다치고 이러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니까 오히려 그 참는 것이 그 상대방의 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상대방에서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헤아리고 할 때 그것에 맞대응해가지고 싸우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런 방식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는 것은 오직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욕을 받고 해를 받고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관용하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게 됐을 텐데 그런 경우에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해를 당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즉석에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평을 끝까지 추구하다고도 안 되면은 세상 법정이라도 가면서 그 화평을 또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절대로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정에 가면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 이래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화목해 하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서로 이 감정 상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이것을 화평을 노력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이룩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키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함을 좇으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을 훼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거룩함도 추구하면서 성결함도 추구하면서 화평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화평의 추구자인 것입니다. 또 화평을 추구하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타 종교와의 뭐 대화니 화합이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화목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자신이 성경에서 가장 정죄하는 우상 숭배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라 했을 때에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그런 모든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왼뺨을 돌려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른뺨을 칠 때에 즉석으로 여러분도 그 사람 오른뺨을 탁 치면은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손해와 그 정도의 해를 당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송사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줄 마음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또 말하기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은 문제들이 그대로 풀려지고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그런 이익들을 다 찾으려고 하면은 결코 이 화평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런 어려움들이나 손해들이나 또는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화평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그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수하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참아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다른 각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화평이 조성되고 평화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화목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사소한 일에도 싸우고 다투는 사람입니까?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불화와 강한 증오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화가 있습니까? 강한 증오가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화평의 마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경험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절대 화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희생제물로 드려졌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희생제물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오는 그 평강이 있습니까? 그게 넘쳐 흐릅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고 화목을 추구하고자 소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6장 1절에 보면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와 같이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8장 2절에서도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강을 얻는 그런 것이 없이도 세상 사람인데도 마치 화평케 하는 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1, 2년 갈까요? 10년, 20년 갈까요? 언제 다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투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투는 것을 싫어해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싫어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두 사람에게 가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해서 결국은 화해를 시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전에 자기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일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금까지 인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올바른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가장 영예스러운 칭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였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많은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그대로 빠지도록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지독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일컬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독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좀 이 해악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3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을 때 그 대구 지방에서 무슨 말이 나돌았는가? 대구 지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래요. 그 장로님 천국 갔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 지독하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참 성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로 신자 같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예로운 칭호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호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칭찬합니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은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화평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인지 아니면 늘 싸우고 다투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온통 한 것이라고는 싸움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이고 변화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오는 저 영원한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싸우는 자는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에 보면은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성으로 가는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맹수들이 없어요. 맹수와 같은 세상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의 길에 들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영원한 평화로운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사랑한 사람만이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어쩌다 들어가겠지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확실히 변화되고 거듭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고자 하면은 이 땅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업이 한번 실패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한번 인생에서 실패해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쟁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락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다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미련한 죄인들을 이해하면서 용서해주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화평을 사랑하며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